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망명을 원하는 난민들에 대한 활발한 수색과 구조활동을 유지해 줄 것을 유럽연합에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다음 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난민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중동과 아프리카를 탈출해 최근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150명을 면접한 결과 대부분 자국 내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지중해에서는 위험한 항해에 나서는 난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지난달 반군에 대한 정부군의 공세 와중에 적어도 129명의 어린이들이 살해됐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안토니 레이크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남자 어린이들이 거세돼 피를 흘린 채 방치되고 8살 소녀를 비롯한 여자 어린이들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레이크 사무총장은 또 다른 어린이들은 불타는 건물 속으로 던져진 것으로 전해졌다며 인도주의에 입각해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폭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수단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수도 주바에서 군사 쿠데타 기도가 있은 뒤 리에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이끄는 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유니세프는 남수단 내 약 1만 3천 명의 어린이들이 전투에 강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난해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사망한 데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은 위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전쟁지역 어린이 보호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현행 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학교와 병원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반 총장이 하마스에 면죄부를 줬다며 하마스는 학교와 병원, 이슬람 사원이 있는 민간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계속 남아 경제성장을 이루는 방향으로 채무위기 사태의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라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오늘 성명에서 유럽연합의 원칙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해결책으로 그리스는 유로화 체제에서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며 그리스가 위기로 치달을 것이라는 예견이 틀렸다는 게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러면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그리스 사태 관련 유로존 지도자 비상회의에서 추가 구제금융 합의를 위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9개의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국제채권단이 이달 말까지 그리스에 추가로 82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태국에서 첫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프라유차노차 태국 총리는 국민들에게 당황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며 누구든 메르스가 의심되면 병원에 신속히 연락해 줄 것과 서로 돕고 조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과거 중증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조류독감을 다룬 경험이 있는 69개 병원들이 이번 메르스 사태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현재까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확진자는 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신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인 용의자가 오늘 법정에 출두합니다. 21살의 백인 청년 딜란 로프는 지난 17일 집회가 열리고 있던 찰스턴의 임메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총격을 난사해 87살 여성 등 신도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로프가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1시간 정도 교회 안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은 흑인들을 죽여야만 한다고 말한 뒤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용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폭정을 피해 전 세계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이 1,300명에 달한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왔다고 북한 관영 언론이 전하고 있지만 재앙적 수준은 아니며 열흘 안에 비가 충분히 오면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아직은 나서서 북한의 지금 위기상이 닥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미 정부는 북한의 가뭄에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대북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pla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t this time. 한국군이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물을 서해 백령도에 이어 연평도에도 배치합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밤에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역시 북한 전역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내란, 폭정 등을 피해 다른 나라를 떠도는 난민을 줄이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유엔이 정한 날인데요. 하지만 현재 전 세계 난민 수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조국을 떠나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 역시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세계 난민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국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UNHCR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 수가 1,2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보다 115명 늘어난 겁니다. 보고서는 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2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와 비교해 700명 이상 감소한 겁니다.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들을 모두 합하면 1,522명으로 전년보다 596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보고서는 전쟁과 분쟁, 박해 등으로 전 세계 각지를 떠도는 난민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인 5,95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83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42,500명이 난민이나 망명 신청, 국내 강제 이주를 한 셈이며 전 세계 인구 기준으로 122명당 1명이 난민 상태에 있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1년 만에 이처럼 많은 수의 난민이 증가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 최고대표는 이제는 유엔이 난민 증가 속도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more of the people that are suffering have no chance to get protection or support.
유엔 난민기구에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충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세계가 이런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난민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한국은 헌법상 북한을 자국 영토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은 국제 기준의 난민에 포함되지 않고 바로 한국 국적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만 8천 명에 달하는 한국 내 탈북민은 유엔의 난민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의정부 지방법원이 남북 접경 지역 주민 13명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군의 총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자체로는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폭력적인 표현 행위로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소송엔 파주 등을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이 빠졌고 소송 당사자로는 접경지역인 포천과 양주, 의정부 지역 주민 13명만 참여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북한이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식량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관영 매체가 100년 만에 최악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심각성을 전하고 있는데요. 원장께서는 북한 매체 이런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가뭄이 심각한 것은 뭐 틀림없지만은
네.
뭐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처음 쓴 것도 아니고요. 뭐 작년 재작년에도 그에 비슷한 그 표현을 썼는데
네.
뭐 그냥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숫자로 해석하기보다는 큰 가뭄이다. 북한 말로는 왕가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뭐 지금 그 북한에서 이거 뭐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어떤 뭐 생활 용수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미국의 농업 전문가는 가뭄이 심각하지만 재앙적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도 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뭐 황해 남북도에 내린 강수량을 보면 3월 이후 해주엔 181mm, 사리원엔 102mm의 비가 왔다면서 아직까지 재앙적 수준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가뭄이 아주 심각하기는 하지만은 아직 그 재앙을 논하기는 좀 이르다.
네.
아직 좀 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네.
지금 모내기가 좀 지연되고 있고 이미 반영한 옥수수라든지 또 모내기가 끝난 그 논에서조차 모가 마른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뭐 이게 곧 만일에 조만간 뭐 비가 오기만 하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또 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예.
또 아직 수확 시기까지는 많은 그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뭐 가뭄 위기가 말씀하신 대로 경고가 됐습니다만 나중에 또 비가 와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좀 더
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미 농작물 피해는 그러면 일부 농작물 피해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도 좀 예상하십니까?
아, 그렇죠.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올 6월 말에 수확하는 이모작, 소위 이제 조기작물이죠. 지금 보리, 밀, 또 올감자, 막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확이 닥쳤기 때문에
네.
이모작 작물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제 그렇게 피해를 직접 봤고요.
네.
지금 현재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모작 작물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한데 주로 이제 메인크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 벼라든지 옥수수, 그리고 또 이제 감자나 콩 이런 작물은 지금 현재 생육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네.
이 작물들은 앞으로 이거 기상 여건이라든지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뭐 이것은 지금 현재는 그 현재까지 그 가뭄만 가지고 개척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피해는 이모작 작물에 비하면은 아직은 피해가 좀 적다. 뭐
네.
예를 들자면은
네.
이모작 작물 같은 경우에는 평년작하고 이제 금년 그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은 적어도 한 20% 이상 피해가 낮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모작 작물은 전체 1년 전체의 그 곡물 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을 수확하는 그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가 중요한데,
네네.
뭐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 가뭄에 대한 피해를 뭐 그냥 숫자적으로 한번 추정해 보면은 약 한 10% 정도의 피해는 예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이마저도 앞으로의 그 기상 상황이 만약에 굉장히 좋다면은 뭐 좀 더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통상적으로 한반도에 6월 말쯤 장마가 시작되는데 예보를 보면 올해는 장마가 한 며칠 좀 늦게 시작된다. 뭐 다행히도 비 소식이 또 있거든요.
예, 예.
이번 가뭄이 그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언제까지가 고비라고 보십니까?
적어도 지금도 이미 좀 이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6월 말이 고비 아니겠느냐.
네.
6월 말까지라고 하면 아직도 지금 뭐 한 열흘 이상 지금 남아 있는데요.
네.
만약에 6월 말까지 비가 계속 이런 상태로 오지 않는다면은
예.
뭐 지금까지 피해는 좀 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반도 남쪽에 있는 장마 전선이 이제 주말쯤 북상한다고 하는데 좀 북한까지도 쫙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북한에 가뭄이 사실 있었지만 뭐 수확량이 크게 나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예.
뭐 가뭄이나 장마가 남북 간에 동시에 강타를 해도 북한 쪽에 확실히 확연하게 이제 피해가 큰데 북한의 가뭄 대응 능력 어떻게 좀 향상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뭐 예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은 뭐 남북한을 서로 이제 비교해 본다면은 북한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자연 환경이 가뭄에 좀 피해를 갖다 좀 더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북한의 그 수리 특히 그 농업 분야에서는 그 이제 수리 시설 자체가 물을 가두어서 그것을 공급하기보다는
예.
있는 물을 퍼올리는 소위 양수에 의존하는 그런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내리 2년 3년째 계속 가뭄이 이제 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수지에도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강도 지금 그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강 경우에는 그 강의 높이가 한 3, 4m까지 지금 그 100m보다 내려가 있다 하는.
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것은 그만큼 물의 원천 자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포 올리려고 해도 물 자체가 많지가 않은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남북 간 사이 큰 차이인데요. 남한 같으면은 이게 저수지의 그 저수율이 지금 많이 낮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 저수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그런 그 양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 남한은 가뭄에 대한 대비 능력이 훨씬 높고 또
네.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그 용수 공급 체계가 그런 데다가 실제로 이제 장비라든지 또 에너지 원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훨씬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같은 피해가 와도 북한이 더 많은 그 가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북한의 그런 식량난의 가장 큰 문제가 국가 정책이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만 이번 가뭄으로 인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아직은 뭐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 걸로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은
네, 네.
이미 그 작년 그 가을 작황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네.
물론 이번 그 뭐 6월달에 수확하는 이모작 작황이 좀 나쁘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그 충격은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뭐 강냉이죠. 예. 예, 작년에도 강냉이 예. 수확량이 가장 컸었죠, 그죠? 예.
강냉이 많았고 뭐 쌀 수확도 좀 피해를 보긴 했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강년 가을 수확은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북한 시장에서 이거 곡물 가격 동향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북한의 감방 식량 위기가 닥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대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
아직은 이제 국제사회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아직은 저 나서서 북한의 지금 위기 상황이 닥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아직 이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네, 예, 예.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과 함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농업 현황, 식량 대란 가능성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네, 한편 북한의 가뭄 상황에 대해 미 정부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북 지원 계획은 아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북한의 극심한 가뭄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고 북한 역시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pla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t this time, nor has North Korea requested U.S. assistance.
이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 어디서든 해당 지역의 식량 부족 수준, 다른 나라의 부족 상황,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식량 전달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일에도 VOA에 북한의 요청이 없었으며 대북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대북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핵심 원인으로 분배의 불투명성을 꼽으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 전달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분배 실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서해 백령도에 이어서 연평도에도 배치됩니다. 한국군 당국은 갈수록 증강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연평도에도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19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최근 대북 점검 회의를 열고 내년 백령도에 이어 2017년 연평도에도 천무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무의 최대 사거리는 80km로 K9 자주포보다 최대 사거리가 두 배인 천무가 배치되면 한국군의 포병 전력이 그만큼 강화됩니다. 북한이 보유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의 사거리도 천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무는 또 발사 차량에 다양한 로켓탄을 탑재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발사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차기 다연장포가 전력화되면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화력 대응 태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평도에 천무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서 불과 4.5km 떨어진 갈도에 구축 중인 방사포 진지로 보이는 시설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달 26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아직 구축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도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NLL과 연평도 사이의 거리 등을 볼 때 우리 군의 작전 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 방사포 진지가 완공되면 한국 측 서북도서를 겨냥하는 북한의 최단거리 대남 공격 기지가 되는 겁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을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이제 열점지대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단거리에 공사를 해서 뭔가 발사대를 설치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올 1분기 교역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러시아 국내 사정도 있지만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교역보다는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가 러시아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수출과 수입 모두 큰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모두 1,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감소했습니다. 수입 역시 44% 줄어든 57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출의 경우 제분과 조제 식료품이 각각 93%와 73%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광물은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하면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광물 가운데서도 유연탄은 1,400만 달러를 기록해 러시아의 대북 수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북 수출 실적이 전혀 없었던 설탕과 인조 스테이플 섬유가 각각 6만 달러와 2만 달러어치 수출된 사실도 눈에 띕니다. 수입은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과 고무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계류와 전기기기가 50% 넘게 감소했고 철강 제품은 72% 줄었습니다. 코트라는 러시아의 경기 침체가 전반적인 교역 감소로 이어졌고 북러 교역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올 1분기 러시아의 전체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감소했고 수출도 27% 줄었습니다. 한국 IBK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북러 경제협력이 교역보다는 투자 위주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북한하고는 교역 위주의 경제협력이고 러시아는 교역보다는 투자협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철도, 에너지 쪽으로.
조 연구위원은 북러 교역이 북중 교역의 60분의 1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즉석 통일준비위원회와 국책은행이 지난 16일 통일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남북한 경제의 맥을 잇다란 주제로 남북한의 경제 협력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철도와 농업, 주거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프라 개발 모델 수립, 재원 조달 강화 마련을 통해서 통일금융 시스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공간. 통일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남북한 경제의 맥을 잇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한창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과 농림협력,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 통일금융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산업은행의 이해용 부행장을 만나서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23차례 시작되는 그 프로그램인데 사실 금년도에는 분단 70년, 또 저희 산업은행 스스로도 새로운 정책 금융기관으로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러한 그 통일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체적인 과제를 갖고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첫 발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인 나희승 박사가 맡았는데요. 나희승 박사는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 한반도 통합철도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 통합망을 이제 만들어갈 때 하나의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비전이 남북 간의 경제통합, 또 한반도 경제공동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북아 유라시아에서의 어떤 가교국가라는 두 가지 공통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북한 철도를 어떻게 현대화할 건지 단계별로 현대화해야 되고 또 초기에는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 그러니까 비용은 적게, 투자비는 적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큰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진아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나진아산 프로젝트를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벌크 사업 이외에도 고부가 가치 화물을 나르는 그런 컨테이너 물류 운송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 김영훈 박사는 북한의 농림구조의 실태를 짚어보고 한국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북한은 식량 작물의 토지 생산성이 한국의 67%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은 농업 생산성의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열악하죠. 우선 농업 인프라 실태를 보면은 농업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 수리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비교적 관계 수리 시설이 옛날부터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양수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아시다시피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식 시스템은 지금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안 그래도 이 양수식 시스템에서 자연 흐름식 시스템 관계체계로 개편하는 노력을 지금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편하는데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이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우선은 그 북한의 농림 인프라를 우리가 다 정비하거나 복구해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복구를 하거나 정비를 하면 효과적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서 성과를 거둔다면 북한이 주도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농림 인프라 기반 건설 복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북아 연구센터장인 이상준 박사는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 실천 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북한 주민의 주거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북한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열악한 주거 환경인데 주택 보급률이 한 60% 7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주택의 70%가 노후주택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 상황이고요. 향후 한 10년 동안 최소한 100만 호 이상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 한 200만 호 정도 주택의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도 논했는데요.
북한의 경계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경계특구의 근로자들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거개선 프로젝트를 농촌형 프로젝트하고 도시형 프로젝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임대형 주택과 분양형 주택으로 이렇게 남북협력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연철 산업은행 통일사업부장이 남북협력사업과 통일금융의 실행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통일금융을 접근할 때 우리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있는 사업을 찾고 그것에 대한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앞으로 통일에 따른 어떤 정부 재정을 줄임으로써 국민 부담을 낮춰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통일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통일금융이란 한반도의 가치 증진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에게는 잘 사는 이웃 곧 북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한 이 한반도의 가치를 증시시키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금융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서 북한 개발에 나서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통일 한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방면으로 짚어보고 미래 한반도의 발전 가능성을 엿본 토론회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지난 16일은 유엔이 처음으로 기념하는 국제가족 송금의 날이었습니다.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경제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장려하기 위해서인데요. 해외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역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송금 수수료가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Happy International Day for Family Remittances.
Happy International Day of Family Remittances.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첫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들고 있습니다.
When I send money home, it's about 2,000 pounds.
It's like 100 pounds.
150 pounds.
Sometimes 100 pounds, sometimes 150.
해외 노동자가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의 액수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UN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이런 송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6일을 처음으로 국제가족송금의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이날 성명에서 176개 회원국에 지난 2월 만장일치로 국제가족송금의 날을 결의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에 송금한 돈이 미화로 4,3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개발국들에 지원하는 공식 원조보다 3배 이상 많고 지역별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란 설명입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제임스 헤어 홍보 담당관은 16일 VOA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because it recognizes the real contribution that migrant workers make around the world.
교육과 저축, 효율적인 투자를 증대시켜 빈곤 탈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나요 느완제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는 이날 전 세계 400여 명의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해외 이주민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별과 희생이란 아픔 속에 희망의 이야기를 써 나갈 뿐 아니라 가족과 국가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해외 이주민들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 정착한 탈북민 3만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탈북 난민 김모 씨는 해마다 한두 차례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16일 VOA에 형편이 좋은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은 한 회에 5천 달러 정도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 5천 달러 정도를 보내요. 돈이 일단 가면 본인 돈 먹고 또 거기서 돈 가지고 장마당에서 장식 하고.
한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민들 역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2월 탈북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거의 60%가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해 평균 900달러에서 1,800달러를 보낸 이가 36%로 가장 많았고 1,800에서 2,700달러를 보낸 비율이 17%였습니다. 이 단체 임순희 연구위원은 VOA의 탈북민들 가운데 저소득층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생계비를 꾸준히 보내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면서 저축했다든가 모아준 돈을 혹은 가끔 뭐 빚을 내서라도 가족에게 보내는 케이스들은 여전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한국 내 탈북민 가운데 6천 내지 7천 가구가 한 해 평균 가족에게 1,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보낸다며 적어도 1,000만 달러 정도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에서 달러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의 존 박 연구원은 과거 BOA에 탈북자 가운데 70% 이상이 함경북도 출신이라며 이들의 대북 송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 지식인 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16일 VOA에 탈북민들이 보내는 외화의 위력은 국경 도시들에서 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만은 해산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해령 시장이나 청진 시장에서는 적어도 탈북자 가족들이 그 시장에서 통제하는 그런 유동성 그 달러의 외환의 총 거래량이 그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제 할 정도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에서는 탈북민들의 해외 송금에 대해 흥미로운 비유가 유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신민여 대표는 과거 행사에서 일본 내 한인들의 대북 송금을 비유하는 후지산, 중국 내 탈북민들의 송금을 뜻하는 백두산, 그리고 한국 내 탈북민들을 뜻하는 한라산 줄기 가운데 한라산이 최고 인기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줄기가 바로 한라산 줄기라고 합니다. 이런 그 돈이 북한 사회 내부에 굉장한 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송금은 가족의 생계나 지역 경제뿐 아니라 체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탈북민 가족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지방 관리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공생하는 구조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얼마 보내왔느냐, 언제 받았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가족들한테 협박을 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편을 봐주고 그들한테 어떤 뭐 좀 유익한 정보를 사전에 준다든지 이렇게 협력을 내서 공생하는. 그래서 이제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감시 그런 통제 시스템이 아래 말단에서부터 이제 그 와해되는 그게 물타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북한에서 돈의 힘이 커지고 있고 탈북민들이 송금과 함께 가족에게 알려주는 외부 정보가 장마당을 통해 확산되면서 체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돈의 위력이 계속 커지면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목적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사나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탈북민 12,777명을 조사한 결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탈북했다는 응답자가 21.5%에 달했습니다. 과거에는 식량과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제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이주 노동자 차원의 탈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 내지 30%에 가까운 대북 송금 수수료는 여전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금액입니다. 정상적인 국제 금융망이 아닌 북중 국경 지역의 중개인들을 거쳐야 하고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은 16일 높은 수수료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라며 현재 국제 평균 수수료가 7.9%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세계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거주하는 탈북난민 김모 씨는 폐쇄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래도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그래도 돈이 가는 것만 해도 만족한 거지 않아요.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반도 시각 9시 36분 20초를 막 지났습니다. 북한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메르스 발생 지역인 중동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주재원들에게 귀국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초 중동지역에 있는 해외공관 근무자와 파견 근로자들에게 귀국을 당분간 자제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9일 보건 의료 분야가 열악한 북한의 경우 전염병이 북한 지역으로 유입되는 데 대해서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발병했을 당시 외국인들의 방북을 불허하고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을 3주 동안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평양 주재 해외 공간에 메르스와 관련한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중동 지역 외에 다른 나라의 주재원들까지 귀국을 전면 금지했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16개 나라에 5만 명가량의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동 지역의 경우 쿠웨이트의 4천여 명을 비롯해 북한 근로자 수천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에는 메르스 발생 지역으로 간 한국 국민들의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게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요청에 따라 개성공단으로 가는 한국 국민들의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 감지 카메라 3대와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마스크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메르스는 지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면 38도씨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이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4명이 숨졌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중동호흡기 중후군 메르스 사태가 오늘로 한 달째를 맞았군요.
네.
오늘까지의 메르스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자는 1명이 늘어서 166명이 됐습니다. 오늘 70대 감염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총 24명이 됐고요. 치명률은 14.5%로 올라갔습니다. 확진자가 1명이 추가된 것은 1차 유행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는 어제보다 799명이 줄어서 5,93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오늘 메르스가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이로는 그 진정세로 돌아섰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집중 관리하고 있는 병원에서 추가 확산, 그러니까 추가 환자가 확진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건당국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는데,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국에서 메르스가 7월 안으로 종식된다고 해도 성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매일 아침 관련 상황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보건당국이 오늘 진정세로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한국 주요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집중 관리하고 있는 병원에서 추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감염의 온상으로 분석된 이 대형 병원 서너 곳이 집중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국 메르스 사태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 뭐 이번 달 안으로, 그러니까 6월 안으로 메르스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시한을 정하기도 했고요.
네.
어제부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황교안 새 국무총리도 조기 종식의 의지를 나타냈지만, 뭐 앞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6월 종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분석이기도 하고요. 사실 종식이라는 기준은 바이러스의 그 최대 잠복기보다 두 배가 되는 기간에 새로운 환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에볼라와 같은 감염병 사태의 종식 기준을 바로 여기에 두고 있는데요.
네.
오늘 한국의 그 WHO와 한국 메르스 합동평가단의 한 전문가가 6월 중으로는 한국의 메르스 종식이 힘들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메르스 확산 상황은 한국식 병원 문화가 한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은 가족이 간병을 해야 된다 이런 한국식 간병 문화와 무조건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것,
네.
또 비어있는 병실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진료를 시작하는 것, 우르르 병문안을 다니는 것 등 이 한국에 보편화되어 있는 병원 문화가 이번 메르스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들이 혹은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그 가족들, 특히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자식들이 간병하는 것을 아직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간병인을 쓰는 경우도 많지만 마치 그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뭐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 침대 옆에 아주 작은 간이 침대를 쓰고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6인실이라든지 5인실 이런 다인실 병실 같으면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까지 해서 최대 12명이 한꺼번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메르스 상황에서도 같은 병실의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간병인들이 감염된 이유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건데요.
네.
또 병원에 입원한 지인이 있으면은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빨리 낫으면 좋겠다 이런 안부도 전해야 되고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우르 같이 방문하는 문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개 한 명의 간호사가 한 19명 정도의 환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환자 돌봄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병실을 구하기 위해 응급실을 먼저 찾는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이것도 역시 큰 병원을 선호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천국입니다. 집안의 어르신이나 뭐 가족이 아프면은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네.
유명 의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인맥을 찾는 거죠.
예.
그 초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요. 또 입원을 시켜야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라면 119 응급차라도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 그 입원 병실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된다는 건데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응급실, 인식하지 못한 이런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이번 그 상황을 쭉 살펴보시면 삼성서울병원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메르스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병원 문화 바꿔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제2의 한국 문화 바람을 일으키는 기획단이 출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문화 바람, 그러니까 한류 분위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네.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지금까지 한류 중심이 됐던 뭐 방송사, 대역 연예 기획사들이 머리를 맞댄 그런 전문가 모임을 만든 건데요.
네.
이름에서 한류 기획단입니다. 한류에 열광하는 세계 곳곳을 그 한국의 문화가 전파된 문화 영토라고 보고 이 한국의 문화 영토를 넓히는 것이 국가 이익과 발전에 무관치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이렇게 한류 바람이 크게 불고 있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 그 정부가 주도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부가 좀 연예 기획사와 함께 좀 한류 바람을 더 크게 불겠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드라마라든지 음악, 영화로 시작된 이 한류의 효과를 더 넓은 분야로 확대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네.
기존 방송사 프로그램과 뭐 다양한 영상 콘텐츠, 화장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 등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재 기업들이 이번에 대거 참여를 해서
네.
한류 관련 정보도 나누고 산업도 키우고 경험도 나누고 이렇게 체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큰 공연들이 세계 곳곳에서 열립니다. 바르샤바에서 K-POP과 함께하는 유라시아 친선 특급 행사가 열리고요. 8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이 한국 상품들, 한류 상품 박람회 열리고요. 인도에서도 아주 거대한 한국 대중음악을 소개하는 한류 문화 사업들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타이완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를 다음 달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도 중국의 이런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에서도 ISIL에 대응할 현지 병력 훈련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먼저 중국으로 가보죠. 중국 정부가 타이완 사람들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어제 날짜까지 이제 정해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타이완인이 중국을 방문하려면 이 비자와 비슷한 입경 허가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타이완인들이 타이완 동포증이라는 것을 발급을 받으면
네.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중국을 방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은 국무원의 관련 개정안이 리커창 총리의 서명을 거쳐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완 국민도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동포증을 미리 발급을 받으면 비자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이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동포증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3개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포증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겠죠.
석 달이라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 비자가 아무튼 면제가 된다면 앞으로 타이완 사람들의 중국 방문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에 양안 관계 개선에 맞춰서 타이완인의 관광 목적 입국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고요.
네.
이후에도 양측 모두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취해왔는데 이번 비자 면제 조치도 중요한 조치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타이완에서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은 모두 이제 537만 명이었는데
네.
이는 2008년에 436만 명에 비해서 100만 명 이상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타이완도 중국인들이 타이완을 방문할 때 비자를 면제해 주나요?
아직은 아니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맞춰서 타이완 정부도 중국인들이 타이완을 방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허가서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요.
네.
허가서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타이완이 얼마 전에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난 5월부터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관광을 원하는 중국인들이 편하게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타이완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이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대부분 머물고
네.
또 하루에 점심과 저녁 식비로 평균 미화 6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 없이 곧바로 허가서를 발급해주고 있고요. 또 타이완 여행사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관광 일정을 짜거나 혹은 물건 사기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전엔 그런 여행사들의 관행이 좀 있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주로 단체 관광 형태로 타이완을 방문하는데요.
네.
매일 타이완에 도착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게는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타이완 여행사들이 이제 서로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행 경비를 저렴하게 받는 대신에 싼 호텔에서 숙박하게 하면서 관광지까지 먼 거리로 버스를 이동하게 하거나 혹은 여행사와 제휴 관계가 있는 상점에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이제 억지로 물건 사기를 강요하기도 했는데 이런 관행에 대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다 보니까 타이완 정부가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시행을 했고요.
네.
참고로 지난해 타이완을 방문한 중국인의 수는 280만 명이었는데 타이완에서 중국을 방문한 주민의 절반 정도죠.
네. 그러고 보면 양안 관계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좀 인적 교류 측면에서 많이 발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적 교류 또 경제 교류 측면에서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예.
중국의 이번 비자 면제 조치도 사실 지난 주말에 이 양안 간의 제7차 해협 포럼에서 미리 예고가 됐었는데요.
네.
당시 위정성 중국 정협 주석은 양안 동포 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중국 국무원의 마샤오광 대변인도 별도로 이번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네.
이번 비자 면제는 타이완 동포들의 복지를 고려한 것이고 타이완 동포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타이완 정부도 중국의 조치를 환영했는데 양안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긍정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예, 예.
중국은 타이완이 자국 영토의 일부이고 또 통일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죠.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나 국제기구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하면서 타이완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과 한국 등도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타이완과는 단교한 바 있죠. 한편 이 타이완 내에서도 이 중국 과의 협력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타이완이 경제적으로나 혹은 다른 측면에서도 중국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 지난해 타이완 당국이 중국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하면서 타이완에서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세력이죠. 그 ISIL에 대응할 현지 병력 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웃나라인 시리아에서도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밝힌 내용인데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응한 국제연합군의 공습작전을 주도하고 있고 하지만 이 지상작전은 현지 병력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네.
다만 이들의 훈련, 또 무기, 정보 등을 지원할 뿐인데 이라크에서는 이제 이라크 정부군과 순위파 민병대병력을 지원하고 있고 시리아에서는 시리아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코바 반군을 지원해왔는데 미국이 당초 시리아에 인접한 터키와 요르단 인근에서 최대 6천 명의 온건파 반군을 훈련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네. 훈련을 받는 인원이 200명 미만이고요. 아직 훈련을 마치고 시리아 지상작전에 투입된 병력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훈련 지원자들의 신원 심사 과정이 어려운데 6천 명이 지원했는데 1,500명만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곧이어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함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시각으로 11시 5분 뉴스투데이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